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68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한국에서 지난 6월 4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학교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이 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이 혁신학교에 대한 논란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한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은 아파트 전셋값이 6개월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화제어는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지기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학교라면 글자 그대로 혁신적인 학교란 말일 텐데 뭐가 혁신적이란 말인가요?
네, 기존 한국 학교가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창의성을 무시하는 주입식 교육 등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혁신학교는 이런 학교와 많이 다릅니다. 혁신학교란 교육 주체,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협력해서 학교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교육과정 수업평가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로 정의합니다. 바로 참여와 공동체 그리고 협력이 혁신학교를 특징짓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새 교육 주체가 학습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또 수업도 주입식보다는 토론이나 체험학습 중심으로 꾸밉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는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고 하는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 혁신학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의 인기는 바로 혁신학교 숫자에 잘 나타나는데요. 혁신학교는 2009년 진보 성향을 지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13개 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는데요. 이후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전국에 579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이렇게 인기를 끌자 혁신학교가 있는 주변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6.4 지방선거 덕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군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13명이 함께 내세운 공약이 바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였습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현재 67개인 서울의 혁신학교를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원하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공약이 실현되면 전국에 579개이던 혁신학교가 1570개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611개 가운데 최소한 15%가 혁신학교가 되는 셈인데요. 보수 교육감 중에서도 이 혁신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향후 4년간 혁신학교가 약 2,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몇몇 학부모는 혁신학교를 마뜩잖아 한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혁신학교가 자녀 인성에는 좋겠지만 대학 입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혁신학교를 보내다가 고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어서 오세요. 저기 위에 다가구 주택 전세 보신 분이죠? 그래, 집은 괜찮았어요?
네, 볕도 잘 들고 무엇보다 리모델링은 해서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주인집 어르신도 친절하신 것 같고요.
그럼요. 이 교통이 약간 불편해도 어디서 이런 조건 가진 전세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저 집으로 계약하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제가 집 계약서를 처음 써보는데 뭘 준비해야 하죠?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그 계약하기 전에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고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집값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집 계약하고 이사할 때 더 알아야 할 건 없나요?
아, 저 계약금은 집값의 10%, 그리고 중도금은 50%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또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의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감이 없으니까 내일 다시 들릴게요. 그럼 그때 계약서 작성하죠.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한국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요즘 집을 구할 때 나오는 용어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을 계약할 때 쓰는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이 상황극에서 주인공이 전세를 얻으려고 계약서를 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이 계약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계약했다는 뜻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실제 돈이 오고 가야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계약하고 돈이 오고 갈 때 꼭 나오는 말이 바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먼저 계약금은 계약 보증금이라고도 하죠. 계약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하는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이 바로 계약금인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집을 쓰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냅니다. 다음 중도금은 계약금을 내고 나서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내는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잔금은 마지막에 치르는 돈이군요.
맞습니다. 집이나 토지 따위를 매각한 값을 여러 번 나눠 치르는 일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이 바로 잔금입니다.
그 밖에 상황극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집이나 물건, 돈 등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있으면 또 임차인이 있을 텐데요. 임차인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집을 계약할 때 대리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리인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집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극에서는 전입신고도 나왔는데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주소를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약서 읽어보시고요.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임차인란에 이름 쓰시고요.
그런데 아저씨, 2년 계약을 하면 꼭 2년을 채워서 살아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해요.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주인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 보고 나가달라고 하면 어쩌죠?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든 사람이 나가는 데 동의를 하면 주인이 이사비를 대야 하죠. 그건 그렇고 계약금은 얼마나 하실 건가요?
네, 계약금은 650만 원만 하고요. 이달 말까지 중도금 4천만 원 보낼게요. 나머지 잔금은 이사 당일 보내면 되죠? 주인 계좌로 넣어드리면 되나요?
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죠.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을 익혀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집을 계약할 때 쓰는 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허철수 씨의 질문입니다.
제가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화가 나면 목에 핏대가 서면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료가 뭐 그런 일로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해지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얼굴색이 이렇게 변하면 어떤 사람은 울그락 불그락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푸르락 불그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말이 맞습니까?
글쎄요. 푸르락 불그락이란 말도 있었나요? 저는 대개 불그락 푸르락이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철수 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울그락 불그락이나 푸르락 불그락 모두 틀리고요. 방금 진행자가 말한 불그락 푸르락이 표준어입니다. 허철수 씨가 알고 있는 울그락 불그락은 짙고 옅은 여러 가지 빛깔이 야단스럽게 뒤섞여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울긋 불긋의 뜻이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잘못 결합해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색깔과 관련해서 또 흔히 잘못 쓰는 말로 푸르딩딩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푸르딩딩하다는 말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이 말을 문화어로 규정하지만 한국에서는 함경도나 평안도 사투리로 다루는데요. 표준어는 푸르댕댕하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글살이었습니다.